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베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로 가서 함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성경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의인과 악인, 그리고 진리의 사람과 거짓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1절의 아합입니다.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갈멜산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다 지켜보았던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생생하게 보았는지 그는 왕궁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자기 부인인 이세벨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이 본 바를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는 갈멜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여자에 취한 그는 하나님은 지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된 가뭄에 그 원인은 분명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가뭄의 본질을 잊고 그를 향한 즉 하나님의 경고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외면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신 앞에서 앞으로 가뭄이 올 것을 그 예언한 엘리야를 죽이고자 이스라엘 전역은 물론 이웃나라에까지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엘리야를 향해서 이처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장본인은 바로 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가 행한 그 일들만을 목격했습니다. 그랬기에 본문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결코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즉 그는 엘리야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증인들은 아합 왕 말고도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18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들은 지금 갈멜산에서 일어난 그 이적들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나라의 왕인 아합은 자신의 두 눈으로 그 갈멜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조차 못할 정도로 그의 영은 지금 피폐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북왕국의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우상 숭배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때가 와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집니다. 바알신도 모자라서 이제 아세라까지도 섬길 정도가 되고, 그러자 이제 그는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판단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세상의 향락과 그 권력에 눈이 멀어서 더 이상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배만 부르면 타인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 앞에선 바로 돼지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만 보면은 아합은 진리를 목격하고도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조차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신만 편하면 됩니다. 이러한 아합의 모습에서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또 우리 자신의 모습도 비춰지곤 합니다. 이처럼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 전락한 아합의 모습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바로 악을 향해 돌진해가는 그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우리의 경각심을 더욱더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또 보고 있지 못한지 또 세상적 성공과 그 세상이 주는 쾌락에 눈이 멀어서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는 왜곡을 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입니다. 페니키아 왕의 딸인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신이 섬기던 바알신과 그 아세라신을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이 신들을 보급시키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찾아 죽이고 있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남편 입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녀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녀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긴 가뭄 끝에 비를 내려주셨다는 그 사실보다도 또 갈멜산에서 자신이 섬기던 그 바알신이 허상이었다는 것이 판명된 그 사실보다도 오로지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처럼 무시했던 하나님을 믿는 그 보잘것없는 촌부에 불과한 엘리야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사실에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악의 화신으로 변한 그녀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진리란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사실이며 이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이를 믿지 않고 오히려 거짓을 거짓으로 밝힌 사람을 미워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의하면 그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국가가 인정할 수도 없고 지원 자체도 금한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몇 년 전 이 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잡했습니까? 황우석 박사의 지지자들은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그 문제는 관심밖에 없고 이 연구로 인해서 어떤 처참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그 결과만이 그들의 관심이 대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촛불 시위의 본질을 교묘하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왜곡시키는가 하면은 온갖 루머로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일부 집단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서구화되어 감에 따라서 개인주의로 변해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해본 서구의 개인주의와 우리나라의 개인주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는 타인을 배려한 그 개인주의입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 범주에 국한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주의는 타인의 불편은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기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기에 자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극도의 적대감을 표시하고 또 나아가서는 극단적인 행동조차도 실천하는 경우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만을 위한, 또 우리 가정만을 위한, 또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또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우리 나라만을 위한 그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 인물,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내포한 이름을 가진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창세기의 에녹과 함께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며,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는 이적을, 그리고 요단강을 말리고 맨 땅으로 건너간, 그리고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도 엘리야에 대한 언급으로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331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또한 엘리야는 신약에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인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는 그 앞에서 그의 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 전체, 곧 율법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율법, 즉 토라를 대표하며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아방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 목전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만천하에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450명이나 되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3년의 가뭄 끝에 비를 내리게 한 갈멜살 이적의 그 주인공인 엘리야 본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갈멜산의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에 황망이 지금 도피길에 떠나는 그 엘리야. 그는 지금 이세벨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남왕국의 유다의, 그것도 남쪽 끝에 위치한 부엘세바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는 심정으로 단숨에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불안했던지 이곳에 자신의 사환을 내려다 두고 자신은 더 남쪽으로 지금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아서 칼로 죽이고 그 서슬이 시퍼렀던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급변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한 것처럼 이사벨과 단판을 벌여야 지금 정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급작스러운 그 태도 변화에 대해서 혹자는 피로의 누적으로 인한 탈진한 상태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즉 현대 정신과 쪽으로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지금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이라는 이상한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어떤 일에 오래 몰두를 하게 되고 그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이 많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온 몸과 마음이 쉽게 탈진을 하고 공허감을 느껴서 우울증에 빠진다는 그런 병입니다. 이런 우울증은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또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큰 회사를 위해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성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느끼는 공허감이 바로 그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가수나 또는 연예인들이 커다란 공연을 끝내고 나면 찾아오는 그 허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술이나 마약에 빠지려는 유혹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와 연관이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진단도 가능합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나약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바로 앞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18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일어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에게 큰 비로 귀가하는 길에 곤란을 당할까 우려해서 아합 왕의 귀가를 종용했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가뭄에 목말라하는 그 대지에 적시는 비가 어찌 가랑비였겠습니까? 폭우가 내렸어야만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어제 서울 시내 갑자기 내린 그 폭우로 인해서 서울의 전농동 일대가 물에 잠겼다는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니 3년 만에 내리는 그 비의 양도 상당했을 것이기에 갈멜산에서 20여 킬로나 떨어진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이 혹여 물이 범람하여서 길이 끊길까 그런 우려 때문에 서둘러 귀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의 귀가를 이처럼 서두르게 된 이유는 단순히 가는 길이 불편할까봐 또는 끊겨 있을까봐라는 그 불편에 대한 배려와 우려였다면, 구태여 마지막 절인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는 구절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본문은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마차를 끄는 아합 왕을 앞서서 이스라엘에 먼저 도착했음을 밝히고 있을까요? 아합 왕의 뒤에 천천히 도착해도 됩니다. 이건 결코 마차와 사람과의 달리기 시합도 아니고 우중 마라톤 대회도 아닌데 말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서둘러 귀경시키고 자신이 아합에 앞서서 이스라엘에 먼저 온 이유는 바로 아합 왕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자기가 본 바, 즉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부인 이세벨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처럼 신봉했던 바알이 아무것도 아닌 허구에 불과한 신이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불과 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즉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방 여인인 이세벨에게 증거함으로써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온 성이 회개하는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설레했겠습니까?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제 딸을 보고 있자면 꼭 시험을 위해서 사는 학생 같습니다. 초기에 시험을 치우고 오는 그 모습만 보면은 제 딸이 시험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대강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한 모습으로 들어오면 잘 본 것이고 또 시무룩해 들어오면 시험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시험을 치다 보니 이제는 무표정으로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무표정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 본인은 시험을 잘 치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학교에 가서 나누어진 그 시험 답안지와 답안을 맞춰보니 이건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음에 고개를 쿡 떨구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몇 번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달관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네, 입시나 입사시험 또는 그 면접을 본 후에 본인은 아주 잘 보았다고, 잘 치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못 나온 경우 한 번씩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계획하고 기획했는데 그랬기에 더욱더 자신이 있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며 고개를 푹 숙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 모두와 당사자 모두가 당연히 금메달을 따리라고 기대했던 선수가 예선전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도 안타깝지만 본인은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 그것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좌절감에 빠져서 방황을 하곤 합니다. 엘리야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져올 그 기쁜 소식을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그 엘리야에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답변이 날라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 여인의 독설, 그것도 온 이스라엘의 이방신을 전파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비의 입에서 반드시 너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그 독설에 그만 엘리야는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기대가 한순간 무너져 내림을 느꼈을 것이고 그 순간 그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게 되고 이 좌절감은 곧 그의 뇌리에는 오로지 자신의 생명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사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서둘러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건져보겠다고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한 그곳은 다름 아닌 부엘세바였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본문이 엘리야가 도피한 곳이 부엘세바라는 곳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에 네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엘세바는 남왕국 유다의 남쪽 끝에 위치한 그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 왕후의 분노가 미치기에는 먼 곳이었습니다. 즉 엘리야가 이곳에 와 있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나 왕후가 군사를 남왕국의 도시에까지 보내어서 죄인을 처치하는 일을 감히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에 내린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갑자기 영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진 엘리야가 남왕국 유다에서 성지 중에 하나로 간주된 그 부엘세바에서 나름대로 영적인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도망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만든 그 성소가 있었고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내려가던 야곱이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했던 그 장소였기 때문에 북왕국 사람들에게는 순례기간 동안 꼭 방문하는 장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부엘세바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호렙산에 이르는 그 과정 중에 위치한 곳입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처음부터 호렙산을 목표로 가는 여정 중에 잠시 이 도시에 머물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근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에게는 우연적인 사건이 바로 신앙인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엘리야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떠한 이유로 브엘세바로 피신을 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가지 이유가 모두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피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절감 속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엘리야는 무엇보다도 북왕국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바로 남왕국임을 생각을 했고 피신길을 떠났을 것이고 피신길 중에 남왕국에서 이왕이면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인 그 브엘세바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면서 또는 도착해서 생각해보니 바로 이곳 브엘세바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해 주었다는 그 장소였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자신도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이처럼 철저히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지 엘리야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동네에서 아이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만 한 여학생을 한 대 쥐어박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때린 것까지는 좋은데 막상 때리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를 때렸다는 그 사실에 그 여자 여학생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혼낼 것인가를 생각을 하니까 거르마 나 살려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미로 같은 그 골목길을 꼬불꼬불 도망을 하면서 저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여학생의 부모님 같아서 도망을 치면서도 늘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도 먹지 못하고 그날 밤늦게 들어와서 그야말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잔 기억이 있습니다. 깊은 좌절감 속에서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세벨의 두 눈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을 것 같은 그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빠진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조차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후의 선택을 합니다. 브엘세바에 자기의 사환을 놓아두고 자신은 광야로 향했습니다. 광야를 향해 떠난 지 하루 만에 먹을 양식도 먹을 물도 없이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자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뎀 나무는 말이 나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저도 본문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기 전까지는 로뎀 나무는 상당히 큰 나무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자라면 그 높이가 2m에서 3m가 이른다고 되어 있으니 크고 시원한 그 그늘을 제공할 것 같은 아름드리 나무를 연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니 그 로렘 나무는 사실은 쌀이 나무와 같은 그런 종류의 식물이었습니다. 예전에 마당을 쓸던 그 쌀이로 만든 그 빗자루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로뎀 나무가 바로 이 쌀이 나무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가장 적절한 표현은 쌀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유다 광야에 서 있는 로뎀 나무는 키가 커야 1m50cm 정도이고 나무의 잎이 그리 넓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가느다란 쌀의 줄기가 모여 있으니 태양이 비추면 로뎀 나무 아래 있어도 마늘 그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에 지친 엘리야는 그 빈약한 로렘 나무의 작은 그늘 밑에서 웅크려서 햇볕을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철량한지 모릅니다. 그 나무 안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 내용은 그가 육체적으로 탈진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피폐해 있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로뎀나무 아래 지친 몸을 내맡기 무섭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 여호와여 넉넉하니 넉넉하오니 라는 것은 희망을 상실한 사람의 체험을 그 표현하는 말로서 공동 번역은 그러한 뜻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즉 이제 다 끝났으니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그 이유로 자신이 선조들에 비해서 나을 바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그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성공하는 듯한 그 순간에 정반대의 상황에 처한 그 위기는 그로하여금 불안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하였고 결국은 자기보다도 먼저 있었던 그 선지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그동안 일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변화는 하나도 얻어낸 것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이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비탄과 좌절과 그 허탈감 속에 빠져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섞여 있습니다. 왜 되지도 않는 일에 나의 평생을 바치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했던 그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의 뇌리에는 오로지 자신의 목숨만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달아났고 한 술 더 떠서 자신의 목숨을 이처럼 위태롭게 만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지도 그 모른다는 두려움과 또 좌절감 속에서 숨어 지내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처럼 못난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은 우리로 하여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감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의 배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자신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작품은 그대로 폐기 처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인간을 폐기 처분해버리고 자신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다른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폐기 처분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배신한 그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과거의 사역만을 돌아보면서 실패감과 그 좌절감에 빠져서 사기를 잃고 자신의 기대와는 상치되는 결과를 가져온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잠을 청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쓰지 않으시고 다른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엘리야의 사역을 대신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원망하는 엘리야에 대해서 한마디 야단도 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보살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또 불안에 휩싸여서 지칠 대로 지쳐서 광야에 그 장렬하는 그 태양을 피해서 보잘것없는 쌀이나무에 불과한 그 나무 그늘에 피신해서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그에게, 그리고 광야의 추운 밤에 몸을 웅크리며 불쌍하게 자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웅크리고 있는 그의 몸을 살포시 어루만지셨고, 그리고 따뜻하게 데펴놓으신 양식과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허겁지겁 양식과 물을 먹고 쓰러져 자는 그를 그대로 주셨습니다. 결코 서두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또 그에게 양식과 물을 제공해서 그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한 이 한마디의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재충전시키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지금 인도하실 계획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베엘세바로 도망을 했던 엘리야는 그곳에서도 자신을 향한 이세벨의 그 시선에 불안감과 좌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최후의 도피처로 광야를 택했습니다. 엘리야가 처음서부터 호렙산을 갈 목적으로 브엘세바를 떠났는지는 본문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엘리야는 오히려 광야에서 죽을 각오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호렙산에 갈 그 생각을 했다면 무려 그곳에서부터 350km나 떨어진 그 호렙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양식과 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본문에 의하면 하루 만에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며 쓰러져 있습니다. 좌절감 속에 빠져있는 그에게는 더 이상 미래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이 죽음만이 자신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미래와 희망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그 호렙산까지로 말입니다. 즉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 광야의 로렘나무 아래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갈 길을 마련해 두었으니 자 이제 내가 주는 이 떡과 물을 마시고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려라. 그리고 나와 함께 떠나자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과실을 먹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졌고 하나님이 찾으시자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시고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들이 왜 숨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죄된 것을 스스로 깨우쳐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나무를 먹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그들의 죄된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스스로 자신을 성찰해보게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삶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북왕국을 다스리는 아합과 이방신을 섬기는 간악한 이세벨 앞에서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고, 또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으며, 그리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는 통의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적을 체험했고, 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고, 3년 후에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온 백성에게 공포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였지만 한순간 자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자 그대로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오로지 살고자 하는 원초적 본능만이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자신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았다고 자긍심에 차있던 그였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더 믿었던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갈멜산 이적으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의 이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포악한 이세벨에게 자신의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동일시한 것이 화근의 발단이었습니다. 한번 휩싸인 좌절감은 그를 죽음의 공포로 내밀었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는 그 어떤 곳에서도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고 이제 그에게는 미래와 희망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광야로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리고 광야에 보잘것없는 그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좌절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미래와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가 갈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호렙산이었음을 밝혀주시고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셔서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가 되게 즉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본연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본문에 등장한 세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인물이지만 이들은 명백히 두 분류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으로 말입니다. 결코 의인과 악인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인 아합 어찌 보면 하나님도 잘 알고 있고 세상의 흐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는 그는 합리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 이 모두는 그러나 우리가 미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라도 자기 손아귀에 더 넣으려고 아둔거리며 진리보다도 그 허상을 더 믿고 사는 그들의 삶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성경뿐만 아니라 지나간 역사의 거울 속에서도 악인의 최후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만은, 즉 악인은 자신만은 천년만년 잘 살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빠져서 길어야 70인 인생을 낭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의인으로 선택하여 주신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바로 우리의 생각을 더 중요시하는 우리의 본모습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그 상황이 닥쳐오며 우리가 당황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고통과 고난과 그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건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냐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좌절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미래와 희망을 잃어버린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미래와 희망을 주셔서 본연의 엘리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선 자리가 지금 어디인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볼 때 아합과 같이 진리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세벨처럼 진리가 진리인지 모르고 오히려 거짓에 속아 살아가면서 진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들이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나아가 하나님마저도 능멸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너무나 비참하기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들로부터 핍박으로 인해서 이들에 대한 미움과 좌절,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좌절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인생의 광야길에서 보잘것없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우리 양식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떡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좌절과 불안의 정적만이 가득한 그 로뎀나무 아래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스한 그 손길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와 희망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물질주의와 탐욕주의,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암울한 이 시대에 진정한 미래와 희망의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